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절 11장 12절부터 25절 전체를 하나의 큰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전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이 그려지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서에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가시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일, 성전의 일들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있었던 일,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묶음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성전에 있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나오시면서 그 들어갈 때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사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무화과 사건 사이에 그 가운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의 강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를 멀리서 보게 됩니다. 무화과가 멀리서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예수님께서 가까이로 가시게 됩니다. 가까이로 가셨을 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그 온유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보시며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약간은 의아할 수 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무화과는 나무는 보통 잎이 나기 시작할 때 전초 열매라고, 무화과 나무가 아닌 다른 작은 전초 열매라는 불리는 작고 먹을 수 있는 초기 열매가 함께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성한 나무라면,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라면 당연히 전초 열매, 작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무에게 가까이 갔었는데 그 나무에는 아무것도,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 1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나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식물 하나를 보시고 괘씸해서 저주했다기보다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무화과 나무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랬고 호세아서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곧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멀리에서 보았을 때 그 무성한 잎사귀가 참 풍성한 나무로 보였었는데 그 실상은, 가까이에 와서 바라보았을 때의 실상은 어떠한 작은 전초 열매마저도 없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한다면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종교 행위, 열심히 하는 종교 행위, 끝없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율법이 모든 것인 것처럼 행하는 그들의 행위들, 이 수많은 행위들을 통하여서 겉모습을 본다면, 조금은 먼 거리에서 본다면 아주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주 열심히 주를 향한 열심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실상을 가까이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는, 도리어 그 잎사귀가 없었다면 그 실체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성찰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인데 그 잎사귀가 무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자체도 자신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무를 볼 때에 참 훌륭한 나무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교회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언어, 교회의 문법,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문화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화되어서 정말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종교 활동이, 종교 행위가,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그것이, 교회에 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신앙 생활인 줄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꿰뚫어 보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성전이 왜 거룩하냐? 건물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만들더라도 건물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건물이 거룩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전에만 가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로부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성전이 거룩한 것인 것처럼, 성전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성전 가운데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는 것처럼 알고 성전에서 하는 행위에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떠나갔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지금 이 시기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도 없으며 거룩한 예배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제대로 된 열정도 없이 그들의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장사를 해보려는, 착취하고자 하는 종교적 외식으로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꺼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꾼들이 그곳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성전은 외형적으로 보아서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집은, 성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본질의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야, 우리 성전에 이번 유월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이번 유월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예배가 드려진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래,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그들의 행위적 구원을 얻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주는 도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실 수 있냐, 어떻게 그 식물에게, 무화과 나무에게도,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만큼 성전의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참지 않으시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참지 않으심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참다 참다 폭발해버려, 본인의 인내심의 부족으로 인한 폭발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시고 분노하신 적이 있는가, 거룩한 분노로 이 외식하는 종교 행위에 골몰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저주를 했었던 무화과 나무를 지나게 된대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나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져 있던 것이 20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냥 시든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약간은 조금은 생뚱맞게 이 일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한 성전을 지나가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것과 같은 잎사귀만 무성한 것, 종교 행위로 가득하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성전에서의 모습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진짜 믿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이 내 종교 행위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 중심을 원하시고 내 심령을 원하시고 나의 가난한 마음을 원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있냐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잎사귀만 무성하면서 어떻게 바르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상업행위를 하면서도 이 성전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하기에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치유를 기도해야죠. 그런데 무슨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제 삶에 필요합니다.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수없이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인 줄 아는 무성한 잎사귀 같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네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받은 줄로 믿는, 세게 믿는, 정말 세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세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제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해서 세게 믿는 믿음인 것인데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기도할 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세고 굳건하게 강하게 해서 무엇을 받아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르고 건강한 신뢰가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내가 얻어서 센 믿음과 센 강구로서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바른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갑자기 믿음 이야기하시다가 기도 이야기하시다가 용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르게 구현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구체화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한 다른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종교 행위로 나아가지만 내 속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연약한 죄악된 내 모습이 있을 때에 그러한 나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용서를 입은 너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용서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수없이 치열하게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잎사귀만 맺기에 급급한 무화과 나무에게 정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40일 기도 행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이 기도의 시간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잎사귀만 무성했구나.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나아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시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꺼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